하나님 아버지, 낮엔 따사로운 온기가 아침엔 이런 시원함이 교차하며 우리의 피부가 감지하는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새삼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게 생명 주셔서 느끼게 하신 피조물로서의 감격을 인하여 그 살아있음을 인하여 절절히 느끼는 삶의 한 조각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며 창조주이신 주님을 느끼고 만물의 은행 가운데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어미하여 주시는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의 상처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주님을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 사랑을 등지고 패역함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로기를 맞이함을 봅니다. 하지만 그 포로기 가운데서도 강대국의 지각변동 가운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민족의 문제를 주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마음 앞에서 행동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약함으로 인해 지난밤 마음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우리 마음이 아직 침륜에 차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아닌 주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부족한 것만 가득한 나의 내면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며 밝아오는 햇볕같이 주님을 향해 온전히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자리가 늘 신선한 샘물같이 솟아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스스로의 기교에 도취되어 목적을 상실한 단순한 노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 삶의 귀한 것을 성별하여 자원함으로 올려드리는 사랑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충성이 나의 모습은 온전히 감추고 주님의 형상만 드러나는 기쁨의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헌신된 발걸음이게 하옵소서. 상처와 오해는 치유되고 사랑과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건강한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영적 기운을 돋우는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의 종 김경지 담임 목사님을 소망교회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민교회를 살피시기 위해 출타 중이신 이 기간에도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때마다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 성도들의 현재적 삶과 미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절절히 전해지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오. 말씀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어서 모든 육체적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깊은 뜻과 변장된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는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암이 생겨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에 마음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렇게 제때에 임하여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주님,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 수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맞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수술 후에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두려움으로 시작된 이 과정이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마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직장 관련 해외 출장 중이신 분들, 큰 꿈을 위해 타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 여러 목적을 위해 집을 떠나 새로운 경험 중에 있는 분들,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수험생들, 주님께서 주신 새 과제를 부여받아 인생의 행로를 수정하고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는 이직 준비생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살펴주시어서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 온전히 그 삶을 주관하시며 주님의 베푸심과 돌보심이 경험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안착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삶 가운데 거두는 아름다운 말씀의 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학계 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계 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네, 학계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1장과 2장에 걸쳐 나오는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미 앞서 목사님들 설명하셨겠지만 좀 더 큰 맥락에서 좀 더 되짚어서 소급적인 이해를 한다면 저는 통일 왕정이 분열되고 분열 왕국의 마지막 흔들리던 그리고 지금 화요 주찬을 통해서 왕들의 리더십을 우리 달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 혼잡했던 시대의 끄트머리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강건한 주님의 땅을 원하셨지요. 하지만 강성했던 나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뜻을 잊은 채 열 왕들이 나고 서고 쓰러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은 빛발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압제에서 나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해방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결국 실권을 갖게 되었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보다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야욕과 또 왕위 찬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이 운영되는 방향과 또 나라를 생각하는 이 왕들의 리더십은 사실은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보다는 여러 사상들을 결합한 이방신들을 동원해서라도 아니 그것을 허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에 이르게 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구심점이기도 하고 프라이드이기도 한 바로 그 중심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한 민족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너무도 비참한 양상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정말 극심한 포로기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지중해권을 이끌고 있던 강대국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신생하던 나라 미디아라고 하는 대국의 뒤를 이어서 발생한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그 뒤를 잇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방식의 식민 정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하지요. 많이 알려진 대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분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페르시아 군주로서는 좀 독특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고레스, 우리 보통 일반 서양 고대사에서는 키루스 대제라고 부릅니다만 고레스는 여러 가지 유화책으로 자신들에게 허락하는 강대국 커다란 영토를 한마음으로 통일하기 원하지요. 그래서 유화책을 쓰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그들이 가장 사모하고 흠모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자발적 복종을 얻어내는 보다 고단수의 리더십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포악하게 겪으면서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새로운 전기가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궁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허락할 뿐만 아니라 본토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많이 끌려와 있는 이 백성들이 본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복원하는 사업을 페르시아 왕실 차원에서 후원하는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허락하는 주체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 심지어는 구약성경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고레스를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인력이 필요하니 그동안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던 포로들을 귀환해주는 정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귀환은 워낙 대단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본토로 귀환을 허락해주는 대장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력만 있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아니니 그 성전 건축을 지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위임자 스룹바벨 총독을 보내게 되고요. 또 본토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영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제사장도 그것의 한 팀워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원했던 일을 향해서 통치자인 강대국이 허락하는 정말 보기 드문 양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하지만 그 사건이 학계의 기록으로 이어진 이유는 연대적인 우리가 검토를 통해서 이유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그리고 포로기가 시작이 되었던 586년 그리고 하지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고레스의 칙령은 538년경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가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현 시점의 그 시간적 정보를 이 학계에는 수록을 해두었어요. 학계 1장 1절을 시작하는 부분 보면 지금이 언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였다. 라고 하면서 학계가 시작하고 있죠. 이게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연대인이 조금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리오 왕이 사실은 페르시아 역사에 여러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전 521년부터 486년까지 즉위했던 히스타스페스라고 하는 다리오 왕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재임했던 제2년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식의 연대로 말하자면 주전 520년이라고 보겠습니다. 538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주전입니다. 520년 현재까지 아직 성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니 시간적 갭이 몇 년이 존재합니까? 금방 나오시죠? 18해가 경과된 것입니다. 학계 처음을 시작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답답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통치자에서 주어졌는데 18해가 지나도록 성전이 성전 건축에 본인들이 원했던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니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임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촉구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보내고 실패했던 시간들,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진리를 사수하지도 못한 채 또 이렇게 방만하게 되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촉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12절부터 오늘 본문에만 집중을 하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알데리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자 이렇게 보면 세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알데리의 아들 스룹바벨은 총독이라고 명명되어 있죠. 페르시아 왕궁에 의해서 파송된, 위임받은 정치적인 행정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 그리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교적, 신앙적, 제의적인 권한을 맡았던 영적 지도자지요. 행정적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 다른 영역의 리더십들과 그리고 성원으로 참여해야 될 모든 백성들, 그 이 안에 모든 구성원들을 지칭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어떤 행동이 이어지냐면 이 세 그룹 모두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이것만 저희가 분리해서 보자면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단계.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입력되는 정보가 있어야, 매뉴얼이 있어야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내 액션이 취해지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청종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말씀이 있겠죠. 보이스가 있겠죠. 때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담아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성별하여서 위임하게 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위탁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본분이라고 여기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너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음원이 공기 중에 울리는 음파가 내 청력기관에 닿아서 데시벨로 인지하는 그런 물리적 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아실 겁니다. 그 지침과 그 내용에 따라서 너가 마음이 왜 순응하지 않니?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듣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내 귀에 안 앉히는 말도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또 그 말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모든 성원들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공동체에 위임하신 저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일단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바로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청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앞단계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고해지거나 뻣뻣해지거나 강팍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 살고 있나 확인하시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그것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는 모습이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든 주일 저녁 찬양 예배까지 내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모습이든 듣는 자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13절에는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듣겠다고, 청종하겠다고, 경외하겠다고 작정한 백성을 향해서 가장 큰 축복의 간명한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새벽에 잠을 줄여 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주 순수한 첫자락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축복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가시는 모든 길, 만나는 모든 사람, 지금도 머리 지끈지끈 복잡할 그 예정된 일들,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음성을 듣겠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내밀한 이 사운드를 계속 심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사람과 말하기 힘들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지?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14절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어떻습니까? 앞서 읽었던 12절의 반복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추가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12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수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 내가 청종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로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마음을 레브라고 해서 심장, 우리 인체기관의 heart를 보통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만 여기에서 마음은 레브가 아니라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아흐는 우리가 보통 신약 성서에서 바꿀 때는 푸뉴마, 영으로 번역하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수아의 영과 모든 백성의 영을 감동시켜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한하게도요, 혼자 일하게 하시는 것보다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함께 하시게 할 때는요, 함께 해야 되니 모두 다 내 취향에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심술궂지 싶을 정도로 나와 너무 다르고 나를 제일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호감의 사람을 그 그룹 안에 넣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는 모든 구성원의 루아흐, 그 영을 감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이 준비된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그 감동 또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감동한다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그냥 좋은 영화를 보고 그림을 봤을 때 그런 감동과는 아주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는 원어의 동사는 벌거벗기다 라고 하는, 드러나다, 일깨우다 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원래의 영이 일깨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감동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게 했던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을 그룹에서 진행 중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 수순을 밟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구성원이십니까? 아니면 또는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십니까? 먼저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어서 모두 일깨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눈에 눈꺼풀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님 벗겨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이것이 결국 우리 개혁개정의 표현으로 감동되게 하옵소서 라는 바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8일 동안 지지부진했던 성전 공사가 결국 14절에 보면 이루어지네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 우리 앞서 맨 학계 앞부분을 시작했던 말에는 여섯째 달 초하루였다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전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24일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24일째가 된 것이지요.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뭐 3주가 좀 넘는다고 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한 달 안에 결행하고 이 일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촉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18회를 지연했던 문제였는데요, 말씀이 임하니 결국 4주가 안 되는 기간 안에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내가 회사를 맡고 있는데 조직 안에서 뭔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내가 진행했던 수순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다 영으로 감동되어서 정말 열매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류 열풍의 첫 그 촉발점이 되었지요. 겨울 연가라는 우리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벌써 2002년작이니 20년이 넘는 작품이 되었더라고요. 그 안에 그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건축가인 남자 주인공과 인테리어 디자이너 여자 주인공이 오가는 대화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서로의 마음이 제일 좋은 집이잖아요.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제일 좋은 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축복이 종일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